아름다운 그대 속 작은 코너 신앙의 인물 시간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인물에서는요, 한국의 그 신앙의 뿌리가 되어 주셨던 초대 기독교 인물들에 대한 시리즈가 이어서 소개되었었죠. 사실은 처음엔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으로 시작된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저는 같은 한국인인데요. 한국인으로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시게 된 분이 누굴까 이런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책 같은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전부터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좀 더 깊게 좀 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신앙의 인물 코너 이렇게 진행하면서 덕분에 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점차 신앙으로 성장한 세계에서는 참 이렇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이런 자생적인 한국의 기독교였지만 또 한국 특유의 그 조선 후기에 좀 융통성도 없고요. 닫혀 있었던 그리고 증오의 시대다 이렇게도 불렸던 그 어려웠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순교자의 희생 속에 네, 한국의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건 줄기가 아니라 가지죠. 하지만 이 가지에서 새로운 새순이 싹트고 새 잎이 자랍니다. 새 역사는 개척자의 길이고 또 성각자의 길을 가야 하죠. 환란의 바람은 어쩌면 숙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숙면 같은 바람에 맞서서 새 시대를 열었던 한국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신앙의 인물 한국편은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 점령기를 또 거치면서 또 개화기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왔죠. 하지만 이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요. 이제는 좀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또 그런 분들 한 분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앙의 인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은 아니고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네, 이분은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고요. 성 아우구스투스? 라고도 하죠. 네, 이름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라틴어의 발음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라틴어의 발음을 프랑스어 스펠링을 그대로 읽으면서 생겨진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프랑스의 발음을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읽은 거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네, 저희가 흔히 성 어거스티누스라고도 하고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고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저는 그냥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인물 중에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토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 속에 기독교의 중세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하죠. 근데 뭐 이렇게 교리만 세운 분도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에 그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참회록을 통해서 기록하기도 한 서방교회의 4대 성인의 한 분입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어떤 그 교리나 사상보다는요, 아름다운 그대에서는 그냥 이분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그대 속 작은 코너 신앙의 인물에서는요, 오늘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명이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어거스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밑그림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대와 중세와 현대를 통해서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다른 사상은 없다. 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하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중세를 지배한, 중세를 열은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상의 토대를 세웠던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참 궁금해지죠. 기독교의 교리를 공부할 때 성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아마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지만 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 중에 뭐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하지만 이 어거스틴도 34살이 될 때까지는 네,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많은 방황과 한때는 방탕한 삶을 굉장히 즐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에게서 빠지지 않고 어거스틴을 소개할 때 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의 기도,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 어머니 이 모니카의 기도로 방황하고 방탕했던 삶에서 굉장히 180도 전환된, 네, 완전히 뒤바뀐 삶을 어느 순간부터 네, 살았다고 합니다. 회심의 때라고 이렇게 말하죠. 회심의 때를 거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어머니의 기도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서기 354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350년 정도가 흐른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저희가 팍스 로마나라고나 할까요? 로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평정이 이루어진 로마 이후에, 그러니까 말기죠. 로마 말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의 알제리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소도시 타카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형제 중에 장남이었다고 해요. 아버지인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분은요,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여인이었죠. 모니카. 그래서 이 모니카는 자기 남편을 결국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한 370년쯤 이때 이제 그리스도 신자가 되고요. 어거스틴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굉장히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되는 모니카는요, 카톨릭에서는 성녀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카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굉장히 독실한 여인이었고요.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인내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불화나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화평으로 이끌고 화해시키기를 참 잘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죠. 모니카는 누구보다도 아들 어거스틴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요, 기독교의 이 관습, 신자들의 경건함, 이런 걸 접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제 수사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거스틴을 카르타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사학을 배웠다, 그러면 수사학이 뭘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이 수사학이라는 거는요, 말하자면 웅변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당시 로마는 이제 대중연설을 통해서 출세를 하는 나라였잖아요. 혹은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쟁에 휘말렸을 때, 혹은 뭐 송사에 휘말렸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네, 대중 앞에서 변호하면서 출세의 길을 가는 것이 이제 그 출세길의 지름길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설득시킬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거스틴의 아빠도 어거스틴을 이런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16살쯤 때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요. 카르타고에서 이 어거스틴은 키케로,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웅변가죠. 이 사람의 그린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유학길에 만난 이 철학에 심취하면서 어머니 모니카에게서는 이제 떨어져서 그리스도교와는 다른 세력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그때 세상 청년들이 걷던 속세의 길, 세속의 길로 막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그 바램과는 멀어지게 되니까 이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는 이것이 항상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 어거스틴은 이 문화의 중심지자 정치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어머니가 되는 모니카는 이곳에 그 젊은 어거스틴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이곳으로 가면 더욱더 이 신앙과는 멀어질 것이고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어떻게든 가지 못하게 하려고 네, 만류하고 말렸지만 어거스틴은 어머니 몰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참 어머니의 이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세월을 기도로, 눈물로 대신 회개하며 보냈을 것 같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네, 어머니는 기도를 했겠지만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철학에 심취해서 또 자신의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수사학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의 매력을 느껴서 마니교도로서도 한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마니교도로 계속 사는 것은 아니었고요. 마니교 지도자들의 지적 수준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에는 회의를 느껴서 또 이제 신플라톤 주의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지식들과 철학들, 종교들 사이에서 네,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세속의 삶에서 자신의 출세를 지향하기도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을 어거스틴은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방황을 했던 것뿐이 아니고요. 이제 17살 때부터 이제 한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이 여인뿐이 아니라요. 그 이후로도 여자분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방탕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철학과 종교를 오가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었던 이 어거스틴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거스틴은 이 웅변술과 수사학에서 굉장히 특출난 재능을 보였어요. 이걸 본 로마의 장관 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을 발탁해서 밀라노 황제의 궁전으로 수사학 교사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세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여기에서 잘하면 네, 이 궁전에서 임금의 눈에 들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출세의 길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 출세와 이 세속과 혹은 그 당시 유행하는 철학과 또 종교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밀라노 황제의 수사학 교수로 발탁되어 갔을 때 그곳에서 어거스틴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한 네, 하나님의 사람은 황제가 아니었고요. 그곳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였습니다. 밀라노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왔던 어거스틴은요.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는요, 이 어거스틴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맞춤형 교사였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는 정말 어거스틴에게 딱 맞춤이 되는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어거스틴이 그동안 추구했던 로마와 헬라의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요. 또한 달변가였어요. 그가 가진 이런 지적인, 영적인 자산들은 어거스틴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서서히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세상에서 만났던 아내와도 결별을 하게 되고요. 열심히 읽었던 철학 서적 대신에 바울의 서신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거스틴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가 하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였던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황제를 수행하던 두 명의 고위 관리인 아타나시우스가 쓴 이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고위 관리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은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높은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거나 혹은 자기가 인정하던 그런 철학자 또 고위 관리가 수도사의 길을 택했을 때 이 어거스틴은 이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고 오직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욕망들을 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부끄러움을 크게 느꼈다고 해요. 이러면서 어거스틴은 어느 날 네, 정원의 무화과 나무 밑에 엎드려 자신의 어떤 모순과 하나님을 만나며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이런 앞서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또 평소부터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이날 굉장히 크게 번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내가 죄의 포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하면서 지내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나는 왜 이 순간에 나의 이 추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순된 모습들,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계속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지던 그날, 그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크게 받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자세히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너무 시시한 일 혹은 어떤 온갖 애착에 묶여 있었던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 숨겨진 깊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 속에서부터 부끄러운 비밀을 짜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고스란히 내 마음의 눈앞에 펼쳐 보았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울고 부르짖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방해받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몸을 던지고 눈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죄를 그 순간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참회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계시를 받게 되죠.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처음에 이 소리가 그냥 주변에 있는 이웃집에서 들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거스틴은 눈물을 그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 서신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바울 서신을 움켜쥐고 서둘러서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처음 닿는 그곳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부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순간 자신에게 충분한 계시가 이 그림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서기 386년 8월이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다음 해 4월에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새로운 회계 교회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신 까닭입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되어버린 이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네, 어거스틴은 34살이 될 때까지 참 많은 방황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출세와 또 많은 방탕한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하고 참회를 하고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버린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 네,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아마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었을 겁니다. 네,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힘차게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기도 덕분이지 않습니까? 알지오 가족 여러분, 저희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네, 어거스틴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인생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네, 신앙의 인물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오늘 네, 아름다운 그대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네,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RJ 이은영이었습니다.